저마다의 계절 나기 방법이 있습니다. 또 계절도 계절별로 나는 법이 있지요. 우리는 지금 여름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 여름을 극복하고 계시는지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계절을 주셨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 여름을 보내야 할까? 그래서 8월 한달 동안은 우리에게 주어진 계절의 의미를 성경 속에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한번 8월 한달 동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가 순서를 그렇게 정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름을 나고 있으니까 여름 먼저, 그래서 주보에 여름의 밑줄 쫙 그었던 것입니다. 자, 해당되는 본문 말씀은 전도서 3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본문을 한 절씩 나누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노라. 아멘. 자, 맨 마지막 절이 한번더 보여주시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지으셨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나님은 사계절을 분명한 목적 아래 지으셨는데 그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셨다 했습니다. 여름은 여름대로, 또 겨울은 겨울대로, 각각 사계절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특별하게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그 모든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예배자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여금 영혼을 사모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의미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요, 그때가 아무리 아름다워도요, 우리에게는 영원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은 여행 중에 정말 비행기 좌석을 좋은 좌석입니다. 옆자리가 다 비었습니다. 그래서 누워갈 수도 있고 정말 마음도 편하고 이건 뭐 어디 LA가 아니라 한국도 세계도 일주할 수 있겠다. 하지만 도착지에 내리면 반드시 그 비행기에서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행기도 낡고 자꾸 뭐 흔들리고 옆에 사람도 꽉차 있고 너무 복잡합니다. 힘듭니다. 빨리 내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도착지까지 가야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힘든 일이 있어도 영원히 있기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또 지금 있는 것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우리의 목적은 여기에 남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름을 봅니다. 여름이면 당연히 좋은 것이 햇볕이겠죠? 그 햇볕으로 풍성한 열매를 누릴 수 있습니다. 어제 새벽 기도 끝나고요. 선교관에서 고추 농사한 것을 다 나누어 드렸습니다. 얼마나 많았는지 거의 오신 분 모두가 한 봉지씩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햇볕이 좋으니까요, 선교관의 그 작은 텃밭에 고추, 깻잎, 심지어 복숭아도 지금 맺혀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딱 가시죠.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면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하신가를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열매는 사계절이 지나야 맺히고 자랍니다. 열매가 맺히려면 사계절 모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계절을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여름입니다. 여름에는 그 열매가 자많이 맺힐 수 있도록 풍요로운 햇볕이 있는 것입니다. 열매가 쉽게 맺히고 에너지가 남아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절이 그렇다면 우리 영혼의 여름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회심 직후가 바로 이 영혼의 여름철에 해당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우리가 회심하고 나면 날마다 우리의 기도가 어린아이의 기도처럼 순전해집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 영성이 이렇게 좋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애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나도 모르게 톡톡 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서로 존중하며 섬깁니다. 바로 내 영혼의 바야흐로 여름이 찾아온 것입니다. 사계절입니다. 계절은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내 안에 영혼이 지금 다른 계절을 지나가고 있다면 존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고 내 말에 가시도 친 것이 있고 뭔가 기도가 막혀 있고 그런 것이 있다면 영혼의 여름이 오도록 사모하며 갈급하며 갈망하실 수 있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요한계시록에는요, 왕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영혼의 여름철에 우리 마음이 어떠한 상태인지 보라라는 것인데 계시록 2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강이 한가운데 있습니다. 양쪽에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좌우에 분명히 다른 곳인데 동일하게 열매를 맺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각기 다른 삶이 있지만 영혼의 여름철이 있을 때 모두가 풍요로운 열매를 맺힐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무엇 때문입니까? 누군가를 치유하기 위해서. 물론 나도 치유받고 누군가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혼의 여름철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영혼의 여름철을 지나가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름철에 좋은 것은 이것입니다. 조심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햇볕이 좋습니다. 햇볕이 좋기 때문에 햇볕 다음에는 항상 그늘이 생깁니다. 여름에는 그늘이 있습니다. 특별히 영혼의 여름철에 그늘이 생기는 것 조심해야 합니다. 영혼의 그늘은 무엇일까? 그것은 향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유독 여름철을 지날 때, 특별히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여름의 계절을 지날 때 향수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옛날이 좋았다라는 겁니다.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보이는 것은 변화된 나의 모습입니다. 머리카락도 빠졌고 또 몸에 탄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여름철에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건강했는데 그리고 예전에는 겨울에만 감기에 걸렸는데 요즘에는 여름에도 감기에 걸려 그러면서 자꾸만 옛날 생각이 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도대체 뭘 잃어버렸는지 모르는데 자꾸 뭘 잃어버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기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분위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보내면서 뭔가 자꾸 아쉽습니다. 출근할 때도 그렇고 퇴근할 때도 그렇고 가게 문 닫고 오면서도 자꾸만 아쉬운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을 거꾸로 가버리죠. 분명히 하나님이 여름철을 주시는 것, 때를 주신 것은 영혼을 사모하라라고 했습니다. 영혼은 우리가 가야 할 곳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분이 들면서 우리는 자꾸 뒤로 가버립니다. 옛날 것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 뭘 하는가? 자꾸 어수선한 서랍을 뒤집니다. 뭘 찾으려는지 모르면서 자꾸 뒤지면서 이게 있었네? 이런 게 있었네? 우리는 서랍을 뒤지고요. 미국 사람들은 차고를 뒤지죠. 그래서 애꿎은 차고만 정리하고 우리는 서랍을 정리하고 그러죠. 하나님은 아름다운 사계절을 주셨습니다. 분명한 목적은 영혼을 사모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천국을 놓친다면은 정말 여름을 잘못 보내는 것입니다. 여름나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혼을 사모해야 합니다. 천국을 맛보는 계절이 바로 여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천국을 맛볼 수 있을까요? 이 계절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그것은 즐기는 것입니다. 여름철은 즐기는 겁니다. 안식과 회복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자세가 좀 느긋하고 여유로움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0절에 보면 이랬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 됨을 알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으라라고 했습니다. 바쁘게 되면 하나님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되고요. 바쁜 삶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지 않도록 막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은 가만히 있는 겁니다. 왜요?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도록.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고요. 원어의 뜻도 그렇습니다. 말씀에 집중하라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집중하다라는 표현을 사실은 어떻게 썼냐면은 토끼를 잡기 위한 여우의 집중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사진작가가요. 새를 찍는 사진작가입니다. 희귀종을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가서 그 카메라 렌즈를 그 새에 집중하는데 그 놀라운 집중력. 소리 나지 않게 하고 숨을 죽이고 자기도 호흡하지 않으면서 오직 그 새를 포커스하는 그 모습, 그 집중력. 여름에는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라. 몽롱하게 조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이걸 놓칠까 봐. 12장 1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때, 여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아가면서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창조주를 기억하셨습니까? 기억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왜냐하면 전혀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때가 우리에게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때 이 여름철을 날 때 우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말씀에 집중하며 그 집중력은 놀라운 집중력으로 하나님을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루실 그 하나님의 뜻을 집중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철은 이거 안 해도 됩니다. 내가 어떻게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지? 거기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지난 가을철에 지난 여름철에 우리는 어떠한 관계가 깨어졌다 할지라도요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름철에는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말씀에 집중하면 깨어진 관계는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관계에 금이가 있으십니까? 부모와 자녀 가운데, 교우와 교우 가운데, 아니면 어떤 이웃과 이웃 가운데, 그러나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말씀에 집중하는 여름철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관계가 천국처럼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또 주의할 일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탈수를 조심해야 합니다. 여름에 닥칠 수 있는 위험은 가뭄입니다. 여름에는 집집마다 화분을 놓지요. 우리 교회 화단에도 얼마나 많은 꽃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햇볕이 좋아서 꽃이 활짝 핍니다. 그리고 교회 잔디도 잘 자랍니다. 하지만 더운 날 날씨가 덥게 되면 타들어가 버리고요. 시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잔디는 물을 줄 때 해가 있을 때 물을 주는 것이 아니지요. 나오기 전 이른 새벽이거나 아니면 해가 완전히 지나가는 밤중에 물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느 계절보다 여름철에 더 많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어떠한 것이든 우리의 몸이든 세상이든 수분을 섭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씨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결실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온기나 빛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6절입니다.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었다. 해는 참 필요한 것입니다. 자라가기 위해서. 그런데 해가 너무 세서 해가 너무 돋은 후에 타버려서 뿌리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 줘야 합니다. 햇볕과 동일하게 중요한 것은 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름에 일단 더우니까 사역도 쉬고 싶을 때가 있으시죠. 쉬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소홀히 할 수 없는 것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물입니다. 대개 사역을 쉬면서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사역을 쉬면서 말씀도 집중하지 않습니다. 어느 계절이든 이것을 소홀히 하면 반드시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있기는 하지만 질그릇입니다. 얄팍한 질그릇이라 금세 깨어지고 금세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집중해야 될 것이 말씀에 젖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의 성령 체험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시편 19편은요, 여러분 한번 집중해서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19편 한편에 이 두 책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두 책을, 어떤 책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책이라 비유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어떤 것, 그것을 또 그 은혜를 책이라 하였습니다. 특별히 4절부터 6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하나님이 모든 지으신 세상을 지금 해 한 가지만 설명하는 것입니다. 해는 어떤 것이냐?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결혼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기쁨이 있고 가장 행복한 시간, 그 신혼부부의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해는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스포츠요. 우리가 운동하면서 기쁘잖아요. 땀을 흘리니까. 또 거기에는 경쟁이 있잖아요. 이기고 싶은 어떤 열정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이 해와 같단 말입니다. 해는 그렇게 기쁨을 주고 해는 그렇게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는데 문제는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가 피할 자가 없도다. 아주 멋지게 썼지만은 그 열기를 다루지 못하면, 컨트롤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그 열기 때문에 행복의 시간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 좋은 시간, 행복의 시간은 기쁨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은요, 그 행복의 시간은 나에게 컨트롤하지 못하면 괴로움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킨다. 햇볕만, 좋은 시간만 바란다면 내 영혼이 메말라 버리는데 그 좋은 시간에도 우리는 늘 놓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말씀이라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햇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햇볕도 컨트롤 되어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영혼이 바르게 restore, 회복될 수 있도록, 소생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도록 노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멋지게 창조해 주셨지만 그냥 거기에 인조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늘 들어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좋은 시간, 내 삶의 어려운 시간,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늘 공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첫 열매를 거두는 때입니다. 잠언 10장 5절에 보니까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대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항상 첫 열매, 성경은 그걸 강조합니다. 성경의 첫 열매는요, 항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첫 열매 되신다라고 했습니다. 첫 열매다라고 하는 것은 최선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최선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도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름의 계절은 첫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름에 나는 하나님께 최선의 것이 되고 있는가 돌이켜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고 있는가, 이 계절에 꼭 확인해야 할 것 숙제입니다. 그러면 첫 열매가 무엇인가, 질문 두 가지를 적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빚고 있는가, 깊이가 무너나는 그리스도인 올해 우리가 세운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깊이 있게 하고 있는가,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즉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 태도가 감정에서 나와버리는가? 아니면 그때 분위기에 내 태도가 나와버리는가? 나의 언어와 생각과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절제되어지고 있는가? 먼저 이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첫 열매가 아닐까 싶습니다. 질문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삶에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눌림에 있습니다. 어떤 스트레스와 어떤 짐에 눌려 있을 때 그래도 나의 시간은 여전히 하나님께 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스트레스와 눌림 짐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가야 할 시간을 포기해버리고 잘라버리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름의 계절에 한번 확인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여러분의 태도는 내 생각은 내 감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져 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눌림, 스트레스 속에서도 여전히 내가 지켜야 할 것을 그 하나님의 시간들을 지켜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성한 잎은 절대로 열매가 아닙니다. 그냥 잎은 잎일 뿐입니다. 잎을 열매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잎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늘이 없기 때문에 그늘 속에 거하려면 잎이 무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열매가 없는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잎이 무성한 교회일까요? 열매가 있는 교회일까요? 열매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잎이 많다고 열매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둘 다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잎을 잘라내야지요. 그래야 햇볕을 받고 열매가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매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으로 마무리합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 이르시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 여름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름에는 싹이 나고 또 그 싹이 열매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름철이 지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그 전에 단서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일은 사실 그 전에 7절부터 1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일인가 하면요. 난리와 소요가 일어난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대적한다.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하늘에 무서운 일이 있고 박해가 있고 모욕이 있고 체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이는 이것을 그대로 해석해서요. 지금 한국과 일본이 싸운다. 말세야. 또 뭐 LA에 지진이 일어난다. 말세야.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어떤 것이 어떨까요? 하나님의 나라 아름다움이 있기 전에는 항상 먼저 추함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평화가 있기 전에는 전쟁이 있습니다. 질서가 있기 전에는 혼돈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 하나님은 질서 있게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하늘이든 열방이든 한 개인의 삶에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한바탕 소용돌이가 몰아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면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눕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과 격변이 있고 고생과 수고가 있고 상실과 체념이 있고 긴장과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지금 있는 이 고생이 싫어서 혼돈이 싫어서 이것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정작 피하려고 하는 것은 고생과 혼돈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를 피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상처와 긴장과 고통과 어려움과 고생을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와 말씀으로요. 그것이 바로 여름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 열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여름철에 이 모든 것을 피하지 아니하고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름철에 우리가 더욱더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랑에 장애물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 중에 원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말 중에 왼수가 있습니다. 차이점을 아시는지요? 아, 모르시는군요. 원수는요, 같이 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원수 때문에 상처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왼수는요, 같이 살아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늘 상처받습니다. 아시잖아요, 가까이 계신 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왼수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장애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여름철에는 원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왼수를 극복하는 계절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사랑의 장애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늘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런 안식의 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습관 속에 사랑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려 합니다. 하나님, 여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움을 알게 하시려고 저희들에게 이 계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피하려 하지 아니하고 극복하려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힘을 주시옵소서. 이 여름철에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첫 열매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열매를 사모하며 영원을 사모하며 이 여름철을 잘 극복하는 우리 하은교회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